어제 아침 읽었던 시편 1편 말씀이 시편 전체의 정신, 시편 전체의 주제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2편부터는 각 시편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편의 여러 말씀들이 다양한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아침에 드렸습니다. 2편 말씀은 소위 말하는 제왕시에 해당하는 그런 시편인데 주로 왕의 즉위식에서 노래되었던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을 즉위시킬 때는 기름 붓는 예식을 거행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컨대 다윗의 경우를 보면 사무엘이 가장 먼저 다윗을 선택해서 제왕감이다 해서 왕으로 기름 붓는 예식을 했고 그 후에 실질적으로 왕이 될 때에도 유다지파의 왕이 될 때 유다지파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 붓는 예식을 했고 열두지파 전체의 왕이 될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 예식을 거행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준하신다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신다 그런 의미로 기름 붓는 예식을 해서 왕의 즉위식을 거행했는데 그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는 순서 중에 찬송할 때 이 시편 2편 말씀을 전통적으로 즉위식 찬송으로 불렀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아무도 상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한 권능으로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 시편 찬송의 특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또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가 되고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게 되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어서 만국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예언의 말씀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모든 세력들을 다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점을 예언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방 나라들과 그들의 왕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한 개교를 꾸미는 것에 대한 탄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그 모든 악한 나라들을 진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시온산에 세우신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왕이 즉위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 7절에서 9절까지는 그렇게 세워지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마지막 권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방의 왕들이 꾸미는 어리석은 일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책망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헛된 일을 꾸미는 것도 하나님께 보실 때는 참으로 한심스럽고 탄식하실 만한 내용에서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분노 헛된 일을 꾸미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목적이 서로 모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했습니다. 먼저는 악한 일을 함께 모여서 도모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의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인데 좀 더 멀리 내다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세상 권세들이 대적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목적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풀어버리지 않다 했습니다. 이 맨 것을 끊고 결박을 푼다는 말씀이 그들이 무슨 포로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실과 정의의 도를 거역하고 야망과 욕심으로만 가득 찬 그런 길로 나아갈 것을 계획하고 꿈꾸는 어리석은 통치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고 약한 자들의 계교를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도 동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들이 모여서 악한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따라서 의롭게 통치자의 바른 길을 걷기보다는 진실과 정의롭고 또 의롭고 신실한 그런 통치자의 길을 걷기보다는 그런 것을 자기들을 옭아매는 속박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정치, 내 욕심대로 해나가는 그런 통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져다주는 정의롭고 사랑에 넘치는 통치자 본래의 길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나라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다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일을 계획하고 하기 때문에 어찌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또 우리가 모여서 의논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보실 때마다 어째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밖에 판단하지 못하느냐고 탄식하실 때가 없는지 우리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하고 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왜 그렇게 사느냐 하고 그릇된 판단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면 이어지는 말씀 4절 이하 말씀에서 보시면 이런 그릇된 것을 추구해 나가는 이방 나라들의 왕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절해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했습니다.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그 시편의 표현 방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소위 병행귀법이라는 것인데 똑같은 내용의 주제를 다른 표현 방식으로 표현해서 의미를 강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말씀이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모여서 꾀를 만들고 궁구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보실 때는 한없이 가엾어 보이시고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죠. 앞에 나오는 구절의 뜻이 다르고 뒤에 나오는 구절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주제를 약간 표현 방법을 바꿔서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뜻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런 구절들이 성경의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했을 때 발의 등이 된다는 말씀이나 내 길의 빛이 된다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비춰준다는 똑같은 주제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가엾게 보시고 불쌍하게 보시고 비웃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인들의 계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을 세상 왕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시온산에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새 왕의 앞날을 얼마나 도우시고 축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의 약속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일을 계획하고 꾸미고 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믿음 없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첫째는 비웃으신다 하셨고 둘째는 진노하신다 하셨고 셋째는 하나님의 왕을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사랑스럽고 보실 때마다 칭찬하실 만하고 보실 때마다 안아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보실 때 비웃으시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진노하시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우리 삶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항상 하늘에 계신 이가 보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보실 때마다 축복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나오는 1절 말씀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 그랬는데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악한 계획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악한 일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분노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분을 내어봐도 별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노하신 인생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람이 내게 대해서 분노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좋게 하든지 나쁘게 하든지 너무 거기에 기준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하고 사랑하실 만하고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늘 주의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악한 계교를 꾸미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심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훗날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잘 인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잡혀가서 공에 잡혀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잡혀가고 풀려나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 그런 어려운 때인데 그때 교회가 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 모였을 때 그 앞에서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서로 모여서 분노하고 악한 것을 꾀한다는 것을 보고 거기는 그렇게 표현하죠. 헤롯과 빌라도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성에 모여 저들이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 구절의 예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에도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는 원수처럼 지내던 정적인데 이날에는 친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위해서는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던 정적 관계였던 헤롯과 빌라도도 뜻을 같이 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합세했던 것처럼 세상 역사에서는 항상 그렇게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악한 일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면서 대적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온 세상 모든 세력들이 다 합세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세상 역사에서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성에 약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지적할 만큼 악한 세력들이 결집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계교를 꾸미지만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철창으로 그들 모두를 부수는 강한 능력을 지니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나를 세웠으면 그 사람이 주는 신뢰나 용기 안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신뢰와 은혜 가운데 일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날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큰 일을 맡았든지 작은 일을 맡았든지 이 자리에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웠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에게 항상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귀한 역사를 끝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큰 권능이 함께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권고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1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이 마지막 권고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친숙하고 결속하고 한 마음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이 표현을 표현하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우리에게 기름 부은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 입맞추고 살아가고 그 품에 안겨 살아가고 그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일들을 계획하기 위해서 진리를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습게 여기시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철창으로 부수시는 권능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믿음 우리는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 큰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도록 늘 도우실 것입니다.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거짓된 것들과 손잡지 않고 세상 권세와 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와 입맞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살아가시는 그런 은총이 오늘도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왕의 권세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